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늘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에 성공해 6년의 새로운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2030년에 있을 러시아의 다음 대선에도 푸틴 대통령이 출마 가능한 상황이라서 또 한 번 정권을 연장하며 종신 집권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 푸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 SF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OTT 드라마 삼체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현재 시각으로 6일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 수장이 카타르와 이집트 측에 휴전 제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방위군은 6일 가자 지구 라파 지역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공식 명령하는 동시에 미국의 라파 지역 군사작전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대관식이 오늘 거행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집권 5기를 시작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 임기 중 3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안정한 대내 상황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전술 핵무기 관련 훈련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6일 전술 핵무기 사용을 모의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훈련은 러시아에 관한 서방 일부 관리들의 도발적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와 관련된 훈련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술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도시 전체를 소탕하려는 대규모 탄두에 비해서 생산량이 낮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 서방 동맹국들에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본 제철과 US스틸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로 독점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 제철은 작년 12월 US스틸을 149억 달러에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 노조는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진보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82살인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11월 의회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기능할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부로 옮겨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모두를 위한 정부와 부유한 선거자금 기부자들이 장악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41년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샌더스 의원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 하원을 영입한 뒤 2007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인도에서 7개월째 산불이 이어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우타라칸드주에서 작년 11월부터 발생한 산불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산림당국은 작년 11월 1일부터 우타라칸드에서 첫 번째 산불 신고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910건의 신고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달 들어 5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놓은 불이 산으로 번지는 등 주로 사람들의 활동에서 산불이 비롯되고 있다면서 6월부터 9월 사이인 우기 이전에 메마른 날씨도 산불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하는데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공은 이제 당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로 정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 쪽에 제시한 이 가자지구 휴전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하마스가 수용하기로 한 휴전안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마스가 중재자 휴전안을 수용했으니까 이제 공은 이스라엘 쪽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 측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통해서 영내 파트너들과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하지만 하마스가 받아들인 협상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미국 입장이 무엇인지는 공개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휴전 협상 타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최선이고 즉각적 휴전을 가져오고 인도적 지원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이 지난 주말부터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 역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전안을 이집트가 제시를 했고 네. 하마스가 받아들이고 이제 공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는 건데 네. 이스라엘은 지금 라파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 대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네. 이걸 과연 받아들일지 미지수네요.
약간 물음표가 네. 남는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양측이 제안 그 휴전 협상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네,
언론에서 그냥 뭐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인질을 석방하고 뭐 한 2, 3주 정도 휴전하고 그다음에 가자지구에 뭐 긴급 안보 정보를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네. 완전한 휴전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조율했는지 뭘 승인하고 뭘 거부했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 측에서도 나는 승인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서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에서도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지상전 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파 지역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고요.
네.
미국 측에도 라파 지역 군사작전 우리는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연히 라파 지역 공습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군사작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차례 군사작전 하겠다라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휴전 제안 받아들일지 이거는 미지수고요.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측에서 카타르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의 이스라엘의 취재 보도를 금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네. 미국 측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알자지라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언론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휴전 협상 이번에는 좀 희망적인가 했는데
네.
한 주 지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물음표가 네. 찍히는 것 같아요.
또 양쪽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미월에 나선 이 남자의 의도는 이 남자가 일단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네.
지금 유럽 순방길에 올라 있고요.
네.
첫 번째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엿새간 이제 유럽에 머물다고 하는데 유럽을 찾은 것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등 세 개 나라를 방문하는데 2019년 3월 달 이후 5년 만에 시속의 유럽 순방입니다.
네.
이번 방문은 대서양 동맹을 분열시키고 유럽 내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 방문지로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뭔가 미심쩍은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에 집중한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의사가 있는 나라들을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 네네.
미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 중에서 중국의 비교적 우호적인 나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번 순방을 진행한 것 같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프랑스에서 뭐 시 주석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네,
그런 보도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례적으로 도착 연설문까지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도 문화 대국이고 프랑스도 문화 대국이다. 우리 서로 격이 맞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서로 다른 사회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다라면서 주켜 세웠습니다. 6일 오전에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서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할 것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1월 달에 중국이 중저가 전기차 수출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 유럽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너무 싼 자동차 오면은 유럽산 차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프랑스 등 유럽산 브랜드 수입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의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 행보가 좀 대비되는 부분인데
네.
독일은 대중 강경파가 좀 득세하는 분위기고
네.
또 마크롱 대통령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 만나서 양국 간의 교역 불균형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 행사 이런 것들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 주석이 유럽 순방에 앞서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르지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세계에 더 많이 개방하고 프랑스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을 심화하겠다라면서 경제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관련된 소식인데 키워드로 돌풍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네. 네 맞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한번 흐름이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유럽에서 요즘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요. 유럽 의회 선거도 아마 그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다음 달 실시되는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다음 달 6일부터 나흘 동안 유럽연합 27개에서 차기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극우 정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 정치 그룹 가운데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유럽 보수 개혁 이쪽에서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30석에서 많게는 50석 정도 늘리면서 전체 의석 비중이 현재 18%인데요. 이게 22에서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독일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30세 미만 유권자 22%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나는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 이렇게 극우 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네.
있나요?
좀 약간 나쁜 말로 뭐 젊은 꼰대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유럽도 약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물가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거기다 에너지 위기 또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사실 살기가 좋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류 정당 넘어서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젊은 사람 생각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극우 정당 쪽으로 표심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에 따르면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당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가 급등 이르기까지 이 위기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주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극우 정당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현실이 네. 그만큼 힘들었다.
녹록지가 않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도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이 지금 제 1당이고요.
네.
좌파 성향의 사회당과 중도 성향 리뉴 유럽이 2당, 3당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구구정당들이 점점 표가 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포르투갈 조기 총선에서 구구 포퓰리즘 정당인 쉐가가 2022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거의 3배 가까운 18.1%를 얻어서 원내 3당 자리를 지켰다고 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독일의 독일 대한당이 작년 12월 달 도시지역 시장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작년 11월 달에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한 극우 성향 정당이 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을 찾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정당 뭐 우파 좌파 이걸로는 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제3의 극우 정당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인생사 세용지마. 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릴 땐 잘 몰랐죠. 그냥 뭐 잘하는 애가 잘하고 뭐 계속 공부 네, 잘하는 애가
좋은 제일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네,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맞죠. 변수도 많고
좋기만 한 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실 남유럽 국가들은 아, 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욕을 많이
상대적으로 전체 많이, 유럽 EU를 네, 보면
국가 부채도 너무 많고 빚도 안 털고 막
힘들었죠.
네, 네. 그랬는데 요즘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남유럽 국가들이 요즘 관광업 호주에 힘입어서 경제 우등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남유럽 국가들이 뭐 스페인 뭐 이런 데잖아요.
네, 맞아요.
예, 포르투갈 다 맞아요. 여행지로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
네, 그렇지만 네. 뭐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나라 그런 그렇죠. 이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월세저널이 남유럽의 피그스,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앞글자 따서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관광산업이 살아나면서 유럽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맨날 뒤에서 따라가면서 왜 이렇게 못하는 거니 이런 것들 듣다가 요즘은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부채,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실한 금융기관, 높은 실업률 이것들이 바로 이 나라의 공통점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남유럽 국가의 경제들이 올해 들어서 급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북유럽 국가 제조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고 신문이 짚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2021년부터 작년까지 피그스 이 네 개 나라가 유럽 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피그스의 성장 원동력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업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산업은 피그스의 경제의 약 10%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이 됐다가 작년부터 회복이 됐고 또 남유럽은 해외 관광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미국의 관광객들이 남유럽 관광에 호주를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로전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유로와 달러 약세가 강세가 이제 유로화는 약세이고 달러 강세이면서
네.
여행 가기가 훨씬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남유럽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에 이제 여행 이야기하다 오버투어리즘 관광
맞아요.
너무 과잉이다 이 얘기 문제라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
이끌 수 있는
맞아요. 예,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사 세우지만 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선을 넘은 가격에 등 돌린 충성 고객.
네.
아,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네.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맞아요. 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미국 기업들은 뭐 할 말이 있습니다. 원료값이 너무 원재료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소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 이렇게까지 돈 주고 난 못 사 먹겠어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 둔화가 고착화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까지 나왔는데요. 특히 외식업계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소비 둔화가 장기화되면 결국 이게 기업들의 이익이 깎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자 반발이 더 커지면서 기업들도 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식품 가격은 그동안의 업계 불문율 웬만하면 다 사 먹는다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랬는데
네.
이게 한계선을 돌파하면서 충성 고객들마저 난 이제 더 이상 못 사 먹겠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란 딴딴딴 하는 그 M사. 네. M사. 예. 거기 탄산음료 가격이 예. 1달러를 넘기면서 나 이제 못 가겠다. 거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 많다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항상 있거든요. 그쵸? 어떤 제품에 네. 대해서.
이 회사 여기까지. 탄산음료 가격이 지금 1.69달러가 넘어가면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22년 1달러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사실 물가가 워낙 높은데 거기에다가 임금도 사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네. 물가가 올라가는 그 비율만큼 임금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임금이 올랐지만 그 돈 가지고 이거 사 먹으려니까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 기업들이 판매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측에서 작년 12월부터 가격 인하 예고했고요. 네. 뭐 의류업체, 이제 가구업체 이런 회사들도 미국에서 제품 가격 낮췄습니다. 그 말씀드린 패스트푸드 업체 측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격 인상 역풍이 예상보다 너무 심각했다라고 말하면서 제품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내리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일부 기업들은 20개 묶음 대용량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전체가 비싸죠. 비싸죠.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제품을 5개, 8개로 묶음 판매하겠다. 보통 이런 대형마트 가면은 친구랑 같이 가거나 네, 네. 옆집이랑 같이 가서 나누는데 그것 말고 이제 아예 좀 적은 개수로 나눠서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니까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우주판 골드러시 시대다. 예.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작년 10월 달에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을 실어서 우주로 보낸 소행성 탐사선 푸시케가 있는데요.
네.
이 푸시케가 소행성 16푸시케 채굴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36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2029년 9월 달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주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철, 니켈, 코발트, 백금 각종 광물이 가득 차 있는 소행성인데
네.
지금 알려진 것 말고도 모르는 소행성에도 어마어마한 광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행성의 경제 가치 따져봤더니 1,000경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론 도저히 네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주판 골드러시 시대가 열렸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푸시케의 가치가 우주가 가진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경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걸 또 누가 선점하느냐.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을 또 쌓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주판 골드러시 시대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외신캐스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영화 아마겟돈 OST 중에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한 삼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었죠.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삼체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드라마의 원작은 중국 공상과학 소설가인 류츠신이 쓴 삼체입니다.
네.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는 원작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의 무대를 중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넓히고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8부작 드라마로 구성했습니다.
네.
줄거리는 1960년대 중국의 한 젊은 여성이 내린 운명적 결정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과학자들에게 불가사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절친 관계인 5명의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맞닥뜨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난 3월 공개된 이래 넷플릭스 글로벌 영어 TV쇼 부문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네.
93개 국가 및 지역에서 탑10에 포함되기도 했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브라질,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등
네.
77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1일 시청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버전의 3채는 작년에 나온 중국 OTT인 텐센트 버전의 3채와 종종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원작에 충실한 텐센트 버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사실 넷플릭스 시청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중국 안팎에서 화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서는.
네. 미국의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3채는 4만 7천 명 이상의 네티즌으로부터 10점 만점에 7.8점을 받았고요.
네.
그중에 제5화는 8.8점이나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영화 리뷰 사이트인 떠오빤에서는 평점 6.8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외에서의 평점이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배우 캐스팅이나 뭐 원작 및 캐릭터가 변형됐다는 점 그리고 특수 효과 위주로 지나치게 제작됐다는 점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버전의 3채는 원작을 국제화하고 타임라인을 변형했고
네.
또 일반인이 아닌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등 원작과 다르게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네.
또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의 3채가 원작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채 캐릭터 예원제는 지구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네.
그 행위의 동기를 넷플릭스 버전에서는 단순한 증오로 표현했는데
네.
사실 원작에선 인간에 대한 절망이거든요. 이런 식의 단순화로 원작의 대승적 시각과 서사적 감각을 상실하고 동양적 철학이 담긴 원작을 영웅주의적 할리우드 액션으로 각색하여 단순한 특수효과 위주의 재미로 변형시켰다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채의 스토리는 몇몇 천재적인 영웅들이 아닌 인류 운명 공동체 전체가 지구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국가, 인종, 배경,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생존과 지속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은 의미가 있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 단순화했다.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캐스팅 관련해서도 불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3채의 캐릭터인 예원제의 배역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극중 예원제의 노년의 모습이 공개되자
네.
중국의 많은 3채 팬들은 원작에서의 예원제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원제는 원작에서는 지성과 근성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성으로 결단력이 있고 이성적이며 외유내강의 독특한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평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버전 속의 노인 예원제의 이미지는 좀 날카로워서
네.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여성 과학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 화만 나 있군요.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예.
네.
여기에 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문화 대응문 부분이라고요.
네. 극중에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인 예저타이는
네.
제자들에게 폭행당하고 동료와 아내에게 비난을 받는데요.
네.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판 3채는 민중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넷플릭스의 3채는 경박한 엘리트 역사관을 반영한다. 바꿀 거면 아예 다 바꿔라. 문화혁명 대신에 미국 인종차별 시대나 민권운동 시대로 바꿔라.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논란이 있다는 건 그만큼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되니까 사실 중국에서 네. 이런 SF 장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삼체를 쓴 류츠신 작가는 중국 SF 영화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유랑지구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5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 영화의 원작 소설도 류츠신이 썼습니다. 유랑지구의 성공으로 작년 초 유랑지구2가 개봉되어 히트를 쳤고요.
네.
유랑지구3도 개봉 예정입니다.
네.
한편 중국 SF 영화의 시초는 1938년에 상영한 60년 후의 상하이탄입니다.
네.
그 후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SF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긴 했지만 별다른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주성치 감독의 장강 7호가 큰 인기를 끈 이후에 중국인들이 SF 장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 펑 광더 스토어라는 제목의 영화, 우리말로는 미친 돌멩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 영화가 재조명을 받았고 또 미친 외계인이라는 뜻의 펑 광더 와이싱런이라는 영화도 최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서 SF 장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중국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 대한 중국에서의 반응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임기 6년에 다섯 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치릅니다. 이로써 3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구소련 스탈린의 29년 집권보다도 긴 기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과 아주 날카로운 대결을 벌이는 러시아에서 푸틴의 5기 대통령 집권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의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푸틴 대통령 언제 대통령을 처음 맡았고 이렇게 다섯 번째 임기 5기까지의 과정.
보기 드문 장기 집권이죠.
그렇죠. 네.
푸틴은 지난 1999년 7월에 보리스 엘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권력 무대에 등장했는데 엘친은 푸틴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밝혔고 그해 12월 31일, 즉 1999년 12월 31일에 엘친은 사임을 했고
네.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그는 2000년, 2004년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해서 연임을 성공했고요. 연임 성공 뒤에 헌법에서 3년임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는 자기의 대리인을 대통령으로 선거에 당선시키고 자기는 총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뒤에서. 네.
상황 노릇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2012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됐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고 2018년 대선 당선 뒤에는 또 헌법을 바꿔가지고
네.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푸틴은 오는 2036년까지 84세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통령직만 36년이고
와.
실제로 총리직도 사실은 집권기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40년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건 뭐
와,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전무후무한 주요 국가에서는 전무후무한 집권이죠.
네.
푸틴의 권력 장악력과 집권 기반이 막강하다는 건 앞서 말한 대로 대리인을 갖다가 대통령 당선시킨 다음에 자기가 다시 또 대통령
국기한
데서 잘 드나옵니다.
헌법도 막 고치고.
네.
예. 근데 제도가 그렇게 마련이 된다고 해도 사실 민심이 원치 않으면 이렇게 장기 집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상황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고 네. 푸틴이 그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소련 붕괴 뒤에 러시아가 큰 혼란에 빠졌고 특히 엘친이 전임 여동자 엘친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부정부패, 미국의 푸들이라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엘친의 통치 말기에는 러시아가 혼란 일색이었기 때문에
네.
푸틴이 집권하자마자 신속하게 법과 질서를 회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푸틴 특히 소련 붕괴 뒤에 부정부패의 핵심인 소련 국유재산을 넘겨받은 올리가르히라고 그러죠. 정경유착 재벌인데
네.
이 올리가르히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 물론 자기의 이제 정적 제거 의미도 있었죠.
그렇겠죠.
또 토지 세금 노동 관련법도 정비해서 국가운영체계를 세웠습니다. 특히 경제를 갖다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석유값이 푸틴이 취임할 적에 2000년에 배럴당 20달러였는데 네. 두 번째 임기를 마치서 2008년에 14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석유나 에너지는 소련의 러시아의 주요한 수출품이고 국고를 채워주는 재원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러시아는 그 국내 총생산이 푸틴 취임할 적에는 한 1조 달러였었는데
네.
그것 8년 뒤에는 3조 달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기 2022년 전에는 5조 3,7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GDP가 이렇게 네. 오른 거니까 경제가 좋아졌던 거죠.
경제가 회복됐고 네. 사회 혼란도 어느 정도 수습됐습니다.
네.
러시아 국민 사회에서는 과거 제장 러시아나 소련 같은 대국주의 향수를 푸틴이 어느 정도 달래준 거죠.
네. 근데 푸틴이 등장한 이후에 러시아로서는 사실 서방 세계와 갈등 뭐 대결이 계속 되고 있고 뭐 이렇게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꼭 푸틴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푸틴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과 대결은 푸틴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서방의 군사동맹,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쪽으로의 팽창 때문입니다.
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적에 당시 소련은 독일의 통일을 인정하면서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지 않아야 된다. 그 선에서 멈춰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미국과 서독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토는 독일 통일 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붕괴된 뒤에 소련의 위성국인 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푸틴이 권력에 등장하기 직전인 1999년 3월 소련의 주요 동유럽 위성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마침내 나토에 가입해서 네. 본격적으로 나토가 동진으로 확장을 시작한 거죠. 그해 11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는데 러시아 네. 옐친이 여기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나토 확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박차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 후계자가 푸틴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때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보면 푸틴의 대통령으로의 권력 부상 자체가 사실은 나토 확장에 대한 러시아 쪽의 반발과 미차방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작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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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은 나토 확장을 고리로 숙명적으로 미국 등 서방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했습니다. 푸틴이 특히 젊은 시절에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전에 동독에서 KGB 요원으로 근무했었는데 그때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붕괴된 걸 이제 쳐다보면서 나토 확장까지 아마 푸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이 대통령의 집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미국과 뭐 서방 세계 그리고 러시아가 좀 관계가 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크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도 관계 개선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푸틴 대통령 취임 뒤 전임 예천과는 달리 미국의 굴종적이지는 않았으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등 미국과 마냥 대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지난 2008년 8월에 있었던 조지아 전쟁입니다.
네.
조지아는 카카스 산맥 남쪽에 있는 러시아에겐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옛 소련 공화국입니다.
네.
2008년 4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아랑 우크라이나를 갖에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 그리고 나토 외무장관이 이 두 나라의 나토 가입 가입 절차를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방의 나토 가입 초대에 공모됐던 조지아가
네.
좀 약간 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조지아 안에는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남 오세티아, 아파지아 등 친러시아 자치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아가 이제 서방의 나토 초대도 가입 초대도 받으니까 고무돼 갖고서
네.
이 남 오세티아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수복하려고 이제 분쟁을 벌인 거죠.
네네.
러시아가 이때다 하고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남오세티아를 도와줬고
네.
나흘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지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
이 조지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드디어 옛날에 그 팽창주의를 다시 회복 시작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들의 전통적인 우리. 세력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세력권을 갖다가 지킨 아. 것뿐이다. 이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서방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러시아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러시아 리셋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 관계 재설정하겠다. 근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악화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였는데 그 갈등이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죠.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미 우크라이나랑 조지아가 나토 가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네. 이제 경계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리고 친러시아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리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가 공용어인데 이 공용어 지위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친서방 노선이 가속화됐죠.
네.
이에 러시아계 주민이 90%인 크림반도에서는 분리독립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러시아가 신속하게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2013년 크림반도 합병이죠. 그게
네.
이 크림반도 합병이 바로 러시아 전쟁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곧 돈바스 지역 지금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두 종쪽의 주에서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데
네.
분리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벌어졌죠. 이 내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새로 오늘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 연임이지만 푸틴 대통령한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될 텐데 좀 전쟁의 양상이 글쎄요. 취임 뒤에 좀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 자체가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쨌든 국민 투표 같은 거였고요.
그렇죠.
그 푸틴이 그때 당선된 날 공격이 계속되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6월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점령기 탈환 공세가 이제 실패했고
네.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반격 공세를 펼치면서 점령기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점령기 확대라는 얘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완충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점령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 차례
네.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4월이었죠. 이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법도 통과가 됐고 서방이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세를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취임도 새로 했고
네.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법이 효과를 내기 전에
네.
빨리 공세를 더 취해야겠다고
그렇죠. 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죠. 푸틴 대통령이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수 있다. 또 영국 외무장관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네.
그 동부 지역에서 핵 전술 훈련을 실시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네.
서방의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러시아군은 최근 2주 동안 도네츠크 여러 마을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새해 들어서 한 500평방킬로미터를 확보했다, 점령했다 그러고 서방에서도 사실 한 3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우리의 성공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걸 두루두루 감안해 봤을 적에 러시아가 푸틴의 취임 이후 러시아가 공세를 갖다가 한 여름이 오기 전에 아마 바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푸틴 취임 이후 러시아 내부에 나타난 변화 우리가 좀 알아두고 있어야 할 것들 어떤 게
제일 큰 건 새로 정부가 어쨌든 출범했으니까는 내각 개편, 정부 개편을 해야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네.
주변에서는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개편 소폭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노선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푸틴 집권 5기, 이 새로운 5기 기간 동안 이른바 신냉전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의 대외 관계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저께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더 추가 규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그 대규모 제재를 받고 있는데 중국과의 연대를 지금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푸틴 오기도 중국과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고 특히 네. 그 중동에서 전략적 요충 국가들인 이란, 동아시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거로 봅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네 나라 간의 공격적인 전략적 연대 네. 이것이 상당히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도 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집권 오기.
푸틴이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김정은이 러시아의 연해주를 방문해서 두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때 두 나라가 전략적 연대를 갖다 격상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때 김정은이 푸틴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뭐 3월 대선 이후 이렇게 계속 이제 푸틴의 북한 방문이 늦춰져 왔는데
네.
5월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푸틴의 방북은 전략적 카드로 러시아가 남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두 나라의 북한과 러시아의 그 전략적 연대를 미국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걸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좀 밀고 댕기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특히 푸틴은 최근에
네.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이건 북핵 문제에서 어쩌면 게임 체인지 같은 건데 그 정도로 두 나라의 전략적 연대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네.
얘기는 한미일 세 나라의 동맹이 강화되는 데 맞춰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도 강화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체적인 양상이 좀 대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와 서방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서방에 대해서
서방에 대해서는
네. 뭐 브릭스도 지금 예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러시아의 네. 러시아는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서방의 그 제재를 무력화하려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네.
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5개 나라로 구성된 브릭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네.
11개 국가로 확장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맞서는 다극화 체제를 구성하겠다.
네.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연대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네.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집권 5기를 시작하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대내외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익일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